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띄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다 외웠기 때문입니다. 한번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외워서 내 심령에 새겨진 이 말씀을 꺼내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암송을 이번 수련회의 주제로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낚시하는 법, 이 간단한 개념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부터 수많은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참 많이 인도했어요. 수련회 시작이 되면은 저는 긴장하고 육체적으로도 피로해지고 끝나고 나면은 입이 지고 준비하는 기간과 진행되는 기간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아, 왜 내가 이것을 시작했지 하는 항상 후회감이 있을 정도로 많은 피로감이 누적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성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지만 내가 하는 역할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진행하고 티칭하고 격려하고 사람들 독려하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주님께서 더 바쁘시도록 그래서 다섯 명의 그룹 리더를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팀 멤버들에게 독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영상과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착되어져야 되는가? 저 임무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끝나고 난 뒤에도 이 거룩한 작업을 지속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6개입니다. 우리는 실생활에 돌아가면 환경적인 관계 때문에 또 나의 어쩔 수 없는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거룩한 결심들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은혜의 현장에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도구가 되는 무엇을 지렛대 삼아서 다음에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동영상 6개는 제가 다 같이 공유해서 또 도전하고 나 자신을 상기시키고 하는 그러한 촉매제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이 본문 앞에 신명기 11장 10절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10절까지는 암송 구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같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10절의 말씀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약속의 땅은 너희가 나온 땅은 애굽이라는 땅인데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인해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다. 물을 저장하는 관계시설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위에서 내리는 그 비를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진행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 주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말이지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간다.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았다. 세상이 어수선하면 나도 어수선함. 세상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함. 세상이 옳다 하면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는 다르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땅은 다르다.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땅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 순간만 작동하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디자인한 그 땅으로 간다. 여기서는 나 쳐다보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비한 존재이고 신비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신비한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차원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아버지께서 신비한 차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거대한 섭리가 작동하는 그 공간 가운데 우리는 성큼성큼 발을 내디뎠어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도 그렇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내 영의 사람은 알아먹어요. 이해해요. 근데 내 혼이 못 알아먹어요. 내 혼은, 내 감정은, 내 의식 세계는, 내 지각은, 나의 의지는 이 세상에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가치와 목소리와 소리들에게 지배된 삶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내 영이 알아먹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배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향하고 있다. 우리 부모가 바쁜 와중에서도 전세계 지금 위험한 곳으로 걸어가나 저쪽에 뾰족한 것이 있는데 신발 신고 지금 출발하는 것 같은데 엄마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녀석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보다 여러분 엄마인 여러분보다 이 관심과 사랑과 마음 챙김이 덜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안전한 때로는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불안전한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엄마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챙기심이 부족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진실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눈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영혼, 내 영혼 이것을 알아요. 근데 나의 혼은 학습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문화의 가치에 학습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학습한 그 정신에 의해서 염려하고 우왕좌왕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결책을 위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이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하여 먹이기로 우리는 선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도박장에 가면은 두 개가 없어요. 시계와 또 창문. 시계와 창문이 없어요. 음료수, 다른 어떤 엔터테인먼트, 호텔, 숙박 다 제공됩니다. 시계와 벽이 없어요. 아, 벽만 있어요. 창문. 왜 그럴까요? 몰두하게 하려고. 다 긁어내겠다는 거죠. 시간 개념이 없이 밖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이 공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살면서도 어떤 신분인가 하면은 두 개의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에 입대한 군인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제가 복무할 때에는 제대하는 날짜, 그것을 잊은 군인이 없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도박장 창문 없고 시계 없는 그 공간 안에서 살도록 의도한 카지노의 주인, 그것이 세상 정신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만 바라보도록, 세상에만 몰두하도록, 더 이상 멀리 못 보도록 하는 이 세상 정신, 가치관, 환경에 둘러싸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육신의 삶을 벗어나는 영광의 날이 온다. 제대하는 날짜가 있다. 신부의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앞둔 신부. 성경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준비하고 단장하고 혼수, 집 어떻게 살까? 어떻게 초청장 돌리지? 사진사는 이 사람을 고용할까? 저 사람을 고용할까? 아니다. 여기는 퀄리티가 좋지만 너무 비싸다.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도박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박장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많이 따는 것 같은데 끝내는 빈 주머니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게 도박장의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보아야 됩니다.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상기시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제대를 기다리는 군인처럼,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처럼 이 과정을 살아가게 될 때 두 가지 단어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기간 가운데. 그것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고, 믿음은 내가 그 주님의 인도와 간섭, 능력, 지혜에 반응하는 내게로,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고,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목자이시지만, 그 목자도 좋은 목자이고, 최상의 공급자이고, 이러한 보호자가 없어요. 이 주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근데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이 영혼 구원도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보호도 여전히 나의 것이 되지 못한 채 약속으로만 남아있어요. 공급도 그러합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우리 암송한 것을 근거해서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갑자기 긴장하네요. 다섯 가지. 우리의 구원 어떻게 시작될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외웠잖아요. 먼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 이제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자도 안 틀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잘하셨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내가 손 내밀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에 의해서. 두 번째, 피로는 어떻게 공급되는가? 하나님의 피로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는가?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피로가 작동되기를 원하시는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외웠는데 이 수련을 하면서 우리가 8, 9절을 더했죠.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김충준 권사님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빈티파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부터 지난해부터 연금 받으셨죠?
네.
아. 근데 왜 커피를 안 사? 연금 받는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박도박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위 5%에 들어가는 영성이에요. 우리 하산하면 커피 한잔 해요. 저는 가끔 이 예화를 생각해봐요. 인도 코끼리 보통 무게가 4.5톤 내지 5톤이에요. 인도 코끼리. 그리고 한 끼 식사가 230kg. 근데 이 녀석이 태어나는 순간에는 한 70kg 된다고 그래요. 그 4, 5톤 되는 이 인도 코끼리가 스커스 거대한 무대 옆에 보면은 조그만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줄로 메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70kg 아기일 때 쇠 막대기에 줄로 연결되어서 메어 있던 것이 4.5톤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형태로 생각의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일 때 이렇게 이 쇠 말뚝을 뽑아버리고 70kg 난 아기 인도 코끼리가 뽑아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안 돼요. 자꾸 상처기가 생기고 목에 쓸리도록 다른 동물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저기 가고 싶어요. 서커스 주인으로는 이 새끼 코끼리를 놔두면 막 기둥도 받고 큰일 나기 때문에 여기 묶어둡니다. 수없이 시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 말뚝에 내가 묶여있는 동안에는 절대 풀 수 없다. 이것이 2살, 3살, 4살, 5살, 6살 될 때도 4.5kg 되는 이 등치로 그 정도의 크기면은 이 서커스장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생각의 제한이 그로 하여금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대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맛보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가운데 첫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믿음 파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이게 믿음의 형이에요. 내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피하는 것입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대요. 주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엘리멘트가 그분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고 물질 세계의 아이디어를 섭리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런데 누가 구절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고요? 주님의 온전한 풍성한 그 공급 내것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경험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 이 아기 코끼리는 생각 세계 가운데 굳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공급자이심을 내가 믿지만 아니야. 내 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 동물 세계에서 음식을 발견할 수 없는 극심한 피폐가 일어나는 자연계에서 음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극단적인 배고픔이 자연계를 강타한 그게 어떤 산불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프라임 상태의 라이언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극심한 피폐, 빈곤이 찾아왔을 때 이 말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아니면 천연 재해적인 변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다가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하는 것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찾는 이 행위가 믿음이에요. 은혜와 믿음. 자,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 절 외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 지나가면서 둘러앉아서 이것을 체크하고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또 격려하고 박수치해주고 참 보기 좋았어요. 여기 저도 이 암송을 몇 년 전에 이렇게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세 절을 택했는데 이게요, 외워놓고 나면은 2, 3년 지나면 또 내 영혼에서 사라지고 또 붙잡고, 쏙쏙 또 힘이 주고 또 붙잡고, 이렇게 세 번, 네 번 반복했던 구절이에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은혜 동산에서 여러분 다 외웠다고 생각하죠? 일주일 뒤에 베드로전서 3장 8, 9, 10절 몇 절 남아있을까요? 10절, 11절, 12절이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12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를 금하여 그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글쓸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 그의 입은 진의 나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김민희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눌러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거든요.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런데 나의 현재를 불행과 행복으로 장식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혀에 있어요. 나의 영원을 내가 누리게 될 영원, 이터니티가요. 초라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혀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두 번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듭 내 심령 가운데 연습하고 연습해야 돼요. 마치 수학선생님이 공식을 하나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은 숫자를 여기에 대입하고 여기에 대입하고 여기에 대입해서 응용하는 선생님이 그 풀어준 하나의 그 문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다르게 다른 상황 가운데서 응용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좋은 날 보기를 진짜 원한다. 영혼 가운데서 내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영광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사람 뒤에서 하는 말 생명처럼 조심하는 거예요. 싸우듯이 전쟁을 벌이듯이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여기 후반부에 보면은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무엇을 욕심내는 사람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화평을 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와의 대화 가운데서 감정이 어그러졌어요. 그랬을 때 내 육신이 하는 보통의 반응은 안 보면 되지 뭐.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저렇게 나오는데 단절해버리고 뒤에서 저 사람 말 옮기고 그리고 나는 정의롭고 옳고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해 줄 것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와는 단절을 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 절이지만 수백 번, 수천 번 내 영혼을 먹이면 내가 누군가의 전화통화 내용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 창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여러 가지 차원 가운데 부부 사이에도 있고 자녀 가운데도 그리고 내 건강 가운데 내 영적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소중한 자녀에게 뭔가 좋은 유산 좋은 말을 물려주고 싶은데 가장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혀로 그들의 성공을 막고 있다면 기도는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배우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서 내 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내가 이 아이를 장래를 망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감아야 악한 말을 거치며 악한 말을 거치 악한 말을 거치 거듭 실수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십절에 말하는 의인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의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녀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진리를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혀를 금하여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는 가운데 좋은 날 올 것을 믿는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 열매 맺는 삶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아버지께서 농부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고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가지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농부, 포도나무, 가지. 저와 여러분이 암송한 것은 4절 5절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믿음은 이 구절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4, 5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암송하고 제가 누구를 시켜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비록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랩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 그 저 피로행자하고 진원행자하고 둘이 랩 듀오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니 그게 이제 리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왜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성장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이 거룩한 성장에는 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이 열매를 어떠한 수준으로 어떠한 규모로 맺느냐가 주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비밀이 그분 안에 거하는 거래요. 함께.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5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추진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고백하면서 아 주님, 주님을 개입시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추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또 서운해질 수 있겠죠. 이 말씀으로 또다시 나 자신을 마음을 추스리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복된 결과가 산출되게 돼요. 공부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 열매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찾고 곁에 있기를 원해야 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찾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간을 얻는 지혜. 이 시간을 얻는 지혜는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제가 마지막 2017년 12월 마지막 주 설교를 시간을 얻는 지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새해가 시작된 지 7일째예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설교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것은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취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160 몇 시간이 흘렀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160 몇 시간 가운데 영혼 가운데서 의미 있는 시간을 합하면 몇 시간쯤 될까요? 168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이것은 내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무엇이어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영혼 가운데서는 그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아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안 외워지지? 화평을 구하며였었나? 구하고였었나? 틀리고 그러므로를 빠뜨리고 시작했다가 그러므로 맞아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그러므로가 있었지?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에 1초 2초 10분 20분 하려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얻는 지혜는 어디서 올까?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로 섭리해 놓으셨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구속하기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시간 상황에 대해서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한 구절 이 구절은 수련회 기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저는 늘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할 때 시간 사용에 대한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합니다. 언젠가 그분 앞에 선다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계획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을 계획하게 했습니다. 1년을 계획하게 했고 어떤 때는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게 했고 그것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5년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하루에 5시간 어떤 때는 10시간을 투입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것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에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참 제가 처음에 픽업해가지고 암송했을 때는 저 생애 가운데 이렇게 중흙에 다가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이 심판할 때 아주 공명정대하게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아 내가 모신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도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시작되었습니다. 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서워하면서 지내라는 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수하게 공포에 떨면서 지내는 그러한 슬레이브 마스터, 노예 주인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전능하신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이 지금 내 시간 사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데 너는 최상의 영혼을 준비하여 나를 만나도록 해라.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이 세상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손을 뻗어서 세월을 낚거라. 영과 연결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하루에 3시간씩 30분씩 이렇게 저렇게 확보해라. 그것을 위해서 만남을 평가해보라. 대화를 평가해보라. 무엇에 내가 obsessed 되는지를 평가해보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지를 평가해보라. 눈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 청순 집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전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요. 목요일 날 이제 티칭과 수련회에서 할 자료들을 막 컴퓨터 데스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멤버분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한 25분 뒤에 불이 들어왔는데 그 25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파워 아웃 된 순간에. 또 하나, 이 목요일로부터 한 일주일 전이에요. 태블릿에서 차지를 하는데, 충전하려고, 아무리 태블릿에 이렇게 조정을 해도 충전하는 표시 있잖아요. 번개 표시. 그게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때는 뭐 다른 기기 같은 경우는 접촉이 좀 불량해요. 이렇게 만지거나 하면 이렇게 표시가 딱 뜨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벌써 맛이 갔나? 그런데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밑에 파워에 연결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날에 자고 있는 그 방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위에만 연결해가지고 밑에 파워에 꽂아놓지 아니하고 위에만 자꾸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구절 가운데 시편 27편 1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 번째 성경 구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존재에 뒤에 보니까 무수하리요 나온 걸 보니까 내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을 위협하는 누구예요? 외우고 암송한 것을 자꾸 되씹으면 한 특정 구절들이 묵상이 깊어집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파워소스예요. 대부분이 데스크탑이 얼마나 좋고 성능이 빵빵한지 그 상관없이 파워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그분과 연결되지 않는 그 삶, 힘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과 커넥트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파워 소스에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는지.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진언행제 무슨 뜻이에요? 진언행제를 모르면 전부 다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라, 모리. 유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전쟁에 이긴 계승 장군이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전진할 때,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야기가 많은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본인 자신도 이렇게 기분이 최고죠, 이겠어요. 전쟁에 승리하여. 전쟁에 승리해서 이렇게 개선할 때,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개선할 때, 노예 한 사람이 그 마차에 같이 탄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그 장군 옆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면서 같이 간대요. 지금 당신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독수리 표시가 되어 있는 어떤 그 황금 봉을, 그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인정하는 황제의 수여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자부심과 사람의 존경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쭐해 있을 것인가. 그때 노예가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는 존재이다. 당신은 죽는 존재이다. 메멘토 모리.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만 제한된 이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한정없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지금 25년이 주어졌다면 나는 무엇을 성취하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구실을 외워야 할까?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멋진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될까?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이끄는 대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노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 왜 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이루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